예,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의 또 한 요소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사실 이 영역은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워가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가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길은 이렇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들은 말씀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여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비춰달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특별히 24절이 믿음의 기도의 표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요 24절이 정말 우리 기도 생활에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의 표본이라고 얘기해.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찬양과 경배의 기도도 있고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합심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또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매고 푸는 기도도 있고요. 중보 기도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믿음의 기도. 다르게 말하면 간구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믿음의 기도, 간구 기도를 지금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기도 형식이 이제 간구 기도지요. 예, 각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뭔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에 따라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 기도를 이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 정리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은 것은 간구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은 것을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벌써 다 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너희들이 해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 대신하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이해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의미 없다고요. 그건 우리가 발견해서 누리면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야 이건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취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찾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원칙이 딱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구 기도는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의 기도입니다. 그게.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 다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거기 이제 필이 딱 갑니다. 예, 맞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지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맞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 생각이 딱 오를 겁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가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 무슨 신령한 것들도 아니고 더 강조하는 건 뭐예요? 물건, 어떤 객체,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 그러면 제한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예요. 문자 그대로.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음에 24절은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인생을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산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답이에요. 자,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간구 기도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누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믿음은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계속 지금 무엇이든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게 아니지요. 그렇죠? 아, 지금 아직 이제 저와 지금 하나가 연결이 안 됐어요. 뭘 하려는 거야? 이런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서 좀 무엇이든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돼요. 이게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 강박관념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내가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 이렇게 해요.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건데 이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예요. 그렇죠? 제가 설명 잘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객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뭘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개인적으로 또 나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만 바라도록 해야 돼. 이것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상 기도하려고 막 그러면 이게 내가 그 기도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침무침해요. 자,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바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누구의 소원이 고려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지요. 우리의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문장이 그래요. 이거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뜻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요? 이 문장이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진짜 그런지.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하나님이. 그렇죠? 자,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 우리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 자, 그러면 그 말이 소원이라는 말 앞에 네 마음의 소원 앞에 지금 딱 전제돼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면 저가 우리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기 전에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잘 생각 묵상해 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냥 쓴 뿌리가 있으면서 기도해. 그러면요 별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런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은 돌아가 보면 이렇게 논리로 따지면 결국 우리는 자, 죄송합니다. 두 개 다 나왔네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말은 결국은 그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계신데 임마누엘 오셨는데 못 봐요 우리는. 그렇죠? 못 보잖아요. 보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옆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거나 감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기뻐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하고, 근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면 주님이 사실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에 초점을 두면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소원하는 것 말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거기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그렇죠? 지금 아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면 신앙의 초짜들은 어떻다고요? 그냥 자동차도 주세요. 아파트도 주세요. 막 이래요. 그냥 막 구합니다. 거기 무엇이든지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은 법칙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가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좀 이해됐죠? 아까는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이제 전제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거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다음에 구하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거하다는 뜻이 뭘까요? 거한다는 건 뭐지요? 추수 이전에서 거주한다는 거잖아요. 거주한다는 거. 그래서 안에 살다, 정착해 살다, 주거를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거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거하신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산다. 정착해 오셨다. 거기에 주거를 정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얘기해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뭐예요? 주님이 안에와 살고 정착해 있고 주거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정착해 있고 주거를 정하고, 같은 말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착해 있고 말씀이 내 속에서 주거를 정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알는 관계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제는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해도 전혀 무부답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정착해 있지 않고 주거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살지 않고 정착해 있지 않고 주거를 정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도 매일, 매 순간, 순간.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하는 그 소원을 갖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을 아까 봤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읽었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읽었지요. 자, 이 세 가지 내용이 서로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 그거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건 소원하고 이런 의미예요. 자, 이걸 지금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전제는 뭐라고요? 저렇게 시편 37편 4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저 내용이 같이 연결된 전제하에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내게 역사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가까워지게 하는 건지 그런 분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구해요? 구하는데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은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지금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막 욕심 있고 막 탐심 있고 이런 내용을 막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전제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네가 소원하는 바를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지 그게 내게 오면 내가 유익한 건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기어다니는 갓난장에게 아주 날카로운 칼을 줘.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이 칼을 잘 관리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줘야죠. 또 이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게 다 뭐예요? 거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안다고 막 설치하면 안 돼요. 그 전문가들이 와서 그 기계를 가지고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대개 좀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 사고 내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왜 구하려 하는 거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를 했지 그러면 막 구해야 되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나쁜 것을 구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그 모르는데 왜 구하냐는 거예요. 그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우리 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주시지도 않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근데 모르면서도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의미도 없고 세월 낭비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컵이 이렇게 두 개 있다 합시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에는 저온 살균 처리된 1등급 아주 그냥 신선한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독극물인 비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랑 비소가요, 물에 타면 똑같습니다. 겉모양이. 그래서 제가 좀 작게 해놨는데요. 이 비소는 독극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시대의 사약입니다. 이게. 이 사약을, 이게 비소를 미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잠시라도 노출되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두통이 일어나고 전신마비가 일어나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이래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비소예요. 자, 이게 두 개 딱 갖다 놨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먹으라 그럽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 컵도 똑같아. 하나는 우유가 들었고요. 하나는 비소가 들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예, 아예 주저할 거예요. 아니, 한 개는 우유가 맞아요. 먹어도 돼요. 근데 어느 것이 우유인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못하겠지요. 그래서 멈추겠지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아무거나 덥석 그냥 할 사람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지. 그게 우유는 우리가 필요한데 어느 것이 좋은지를 몰라.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떤 애가 애완용 하나 사달라고 생일에 막 쪼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도둑고양이와 새끼 사자가 있는데 어느 것이 도둑고양이인지 새끼 사자인지 몰라. 그러면 새끼 사자를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놈이 자라서 애를 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바에는 다른 거 사오는 게 낫지요. 그렇죠? 도리어 다른 대안으로 강아지 한 마리 사주는 게 낫지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함께 준다고요? 우리를 모든 걸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하면서 뭘 준다고요? 말씀을 준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은 뭐예요? 말씀에다가 배치 수표 마스터 카드를 그냥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구해. 근데 요거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요걸 제껴놓고 아무 걸 구해? 그럼 큰일 나요. 왜? 그게 나쁜지 좋은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요 말씀 안에 있어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요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돼요. 아, 이건 내가 구하면 안 되겠네? 아, 이건 내가 구해야 되겠네?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구해라, 너 저거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요 말씀을 주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구하기를 원하세요. 자유의지로. 근데 요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유해한지 금방 알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 몰라요. 내 욕심대로 구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살고 거하고 정착하고 주거를 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금방 알아요. 어느 게 나쁜지 내게 지금은 원래는 그게 내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습니까? 그 유해한 거예요. 그건 구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말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걸 전제하에 우리가 소원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 생활에 맞는 것을 너희가 원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한 후에 준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시점은 뭐예요? 지금 현재를 말해요. 현재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현재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예요. 미래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 지금 현재, 거기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마. 그 얘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기도할 때 믿어. 이 얘기예요. 자, 너희가 기도하는 후에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볼 때 무엇인지 원하면, 너희가 무엇을 이해할 때 무엇인지 원하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거나 뭐 이해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너 기도할 때 응답된 줄 믿어.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현정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표출이 돼요. 사실은 우리 믿음이 언제 표출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뭔가 구할 때 믿음이 표출되잖아요. 혹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때 표출되잖아요. 그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언제 발동이 돼요? 언제 드러나요? 내가 기도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한다든지 그때 드러나요. 자,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표출되는데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여기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뭘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나 믿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 나 믿어. 3일 후에 무덤에서 살아나서 승리한다는 걸 믿어.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뭘 얘기한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내용이. 요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요게 아주 어려워요. 말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래. 근데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게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숙제인 거예요. 아니, 말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막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받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확인해요. 된 거야? 아닌데?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면서. 자, 믿음의 원리는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원리예요. 기도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자,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게 뭔지를 봅시다. 대개는 우리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소원을 두는가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한 그곳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그냥 너가 그 기도할 때 내가 응답했어. 그냥 그대로 될 줄로 믿어.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되나 안 되나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내가 기도한 게 지금 되나 안 되나 거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요? 자, 그래서 받은 줄로는 현재 시제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미래 시제예요. 그렇죠? 내가 너 지금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그대로 되리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미래 시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초점이. 그냥 그대로 되리라는 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 근데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유일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받은 줄로 믿는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받은 줄로 믿지 아니한다면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뒤에 일이. 첫째가 뭐라고요? 그냥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뭐 한다고요? 하신다고요. 그게 지금 당장 할지 잠시 후에 할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걸려요. 아까는 무엇이든지 걸렸고 이제는 또 어떻다고요? 여기에 걸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때를 아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었던 때를 알아야 되는데, 자, 만일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었다면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받은 줄로 이제 확신해. 그럼 그걸 여러분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구해요? 그렇죠? 원리가 지금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었다면 이제 그거 두 번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받았는데 뭐.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게 없는데 그러면 느긋하게 지금 뭔가 지금 하자가 있는데도 느긋하게 버티고 있을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무대뽀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대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오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받은 줄로 내가 정말 믿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주셨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두 번 다시 그 기도 안 해요. 도리어 뭐예요? 감사하다고 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 응답 될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비춰질 때까지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된다면 그냥 그 문제는 내려놓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내려져.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게 비춰질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확신이 안 온다는 게 문제지요.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 우리가 한 번도 잘 안 넘어간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번 넘어가 본 사람은 그 당연한데 뭘 그렇게 소리 내서 설교를 합니까? 그래요. 왜 당연한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걸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구걸해야 응답 해줄지요? 그런 게 많아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요, 믿으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때를 써. 그냥 밤낮으로 때를 써. 안 되면 굶어. 소리쳐.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지쳐서라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우리는요 기도 그러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해요. 무슨 내용인가 이런 거예요. 엄마 과자 먹고 싶어. 과자 좀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돼. 지금은 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진단 말이야. 안 돼. 그럼 또 애가 또 있다가 엄마 과자 먹고 싶어. 과자 줘. 안 돼. 세집니다. 또 울 거야. 과자 줘. 안 된다니까. 에이 막 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럴 부모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후로는 여러 번 다시 와서 똑같은 일을 졸라대. 마침내 마땅히 가르쳐야 할 부모로서 세 달짜리 아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대신 시달리고 지치니까 에이 모르겠다. 에이 니 뜻대로 해라. 그래서 그냥 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끝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정의 목표를 이루었어. 그럼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또 소정이 못 보였을 때 그걸 계속 그 지혜를 얻어서 그 방법으로 밀쳐나가요.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손들어요. 그게 이 세상에 지금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봐라. 친구 집에 12시가 넘었는데 자고 있는데 계속 문 두드리라 그랬잖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해요. 그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줄 뿐이 아니다. 하나님 그냥 필요하면 준다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우리가 애들한테 협박당하는 부모들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으려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받은 줄로 믿는 것만 가능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그게 딱 넘어가면 좋은데, 요 말씀대로 딱 넘어가면 좋은데, 사실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믿음이 사실은 역사해야 돼요. 믿음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알면 쉬운데.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사실 문자대로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말씀대로 해보는데 안 돼. 왜 이러지? 그래서 문제는요,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어느 때는요,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아,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초신자가 교회 와서 하나님도 몰라. 근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날 바로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이거는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초청하는 은혜예요, 그게.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비상이에요, 비상수단.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구원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자기 자식들 죽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만 했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데려왔어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은혜예요. 그들이 그걸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달라만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내 금은 붙여줄게. 뭐 은금 막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왔어요. 자, 나왔지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영역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쳤어요. 그렇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그냥 내 한마디 하면 하나님 바로 그냥 뭔가 딱 내려주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비상수단이에요. 그거는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원칙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냐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자, 그래서 선포된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선포된 말씀과 기도. 자,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뭔지를 이제 또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은요, 그냥 믿습니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죠? 예. 자, 그런데 창세기부터 여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거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글씨로 된 게 있죠? 요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걸 읽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네. 구분해요. 여기까지는 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혹은 누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내가 들어. 그렇구나. 이제 이해해요. 자, 여기까지 가요. 그게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알아요. 근데 진짜 날 사랑하는 거는 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벌써 여러분이 믿음의 장사들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찌든지 믿음을 키워보려고 더 말씀을 붙들고 초점을 두고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안다고 믿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철학자들은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이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좀 이상하네요. 오늘은 좀 이상하다.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얻지를 못해요. 그냥 성경 쭉 읽어가면.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언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고 했으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 그런데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은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서요. 기록된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서지 않아요. 그거는 이해할 뿐이에요. 지식만 들어올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지식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요.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 어느 날 여기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치면서 딱 눈에 비춰져. 그리고 내가 그게 내 현상이 내 상황이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 요게 지금 뭐라고요? 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그렇게 자라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쭉 읽는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냥 정보가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에는 조금 더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선포된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듣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선포할 때하고 그 말씀은 차이가 엄청나요. 자, 오래전에 우리가 아마 어릴 때일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릴 때일 거예요. 염혜경이라는 분이 삼각산에서요 엄청난 규모의 청년 수련을 했어요. 저도 이제 염혜경이라는 사람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집회 기간에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삼각산의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흘렀어요. 근데 어떤 청년 세 사람이 그 계곡을 건너야 돼. 건너야 되는데 건널 길이 없잖아요. 물이 막 내려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가 하면 베드로를 흉내냈어요. 물 위를 걸어야 되겠다. 그 세 명이 기도하고요.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급류에 휩쓸려서 익사했어요. 그 나중에 며칠 후에 저 하루에 이 청년들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게 신문에 대문자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지탄하고요. 저렇게 무리하게 믿냐고 그리고 막 그렇게 됐어요. 교회에서 저렇게 가르치냐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 청년들은 뭐예요? 단순하게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무리를 거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청년들은 다만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를 쓴 거지요. 근데 단순히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말씀으로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포된 말씀으로 와야지 걸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씀만 듣고 자기가 우리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요. 특별한 말씀이 있었어요. 무리로 와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좋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진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오남용을 한 거죠. 왜요? 믿음을 잘 모르니까. 베드로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으로 무리를 거둔 게 아니었어요. 삼각산에서 세 청년이 믿음을 실행한 것과 베드로가 그의 믿음을 실행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에 대한 믿음의 지식만 가지고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달라요. 이 구분하시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항상 개인에게 믿음으로 부여되는 선포된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아니지요. 다가오진 않지요. 그러나 저게 선포된 말씀으로 다가와야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요. 뭔가를 역사를 나타내요.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 다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거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 될 때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때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요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잔잔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흔들 때 들어가면 나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는 물은 뭐예요? 그 물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물이 막 움직일 때 이게 선포된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특정한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선포된 말씀은 공통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해서 주어진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되살릴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산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저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런 믿음이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고민하고 교제를 시작할 때 이게 알아줘요. 그때 여러분이 그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자, 교회에 와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포된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도리어 의심만 해요.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쓴뿌리가 생기죠.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요. 원리를 모르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우리들의 것이지만 말만 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말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기를 원해요. 순결하게 또 순복하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부단히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는 것들이 비춰지고 또 바로 서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는 삶을 삶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비춰지게 되니까 내가 믿음으로 섭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받으려면 이제는 자 선포된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 이제 마무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을 부지런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거죠 이게.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죄의 체험을 경험해야 함과 동시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개인적인 예배도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드리고 자기 생각에 나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내가 따르리라 결단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굳어있어 그렇지 이게 녹아지면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나 이거 취해야 돼.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뭐 주든 말든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응답받으려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나 기필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내 응답받아야 돼. 이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믿음의 그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정말 그걸 취해야 돼.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기도가 힘이 없죠. 저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평안과 함께 한 가지 소원만이 딱 올라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거 주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확신이 있어요. 응답이 없어도 이 속에 안정이 딱 오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하시는 거야. 확신이 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만이 점점 더 이제 여러분에게 떠올라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막 복잡한 생각이 올랐는데 이제는 다 그걸 거두절미하고 제하고 이제는 딱 그거 하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 이루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드러내리라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막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한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거룩한 소원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 소원이 왔는데 이게 가짜 소원인지 진짜 소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글로 본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관계해서 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주신 소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사단도 속일 수 있으니까 천사처럼 올 수 있으니까 광명의 천사가 올 수 있으니까 점검해야 돼요. 자, 그 단계를 넘어갑니다. 막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는데 자기 열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위험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호가 나타납니다. 무슨 신호가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저기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 이런 신호가 와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징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뭐 어떤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한 예니까요.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누가 예언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바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확신이 왔지만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타임이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즉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들이에요. 저도 이게 고민해요.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산에 대해서 넘으려고 하려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흔들림 없이 서야 되는 거.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올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그 과정을 이 모든 내용을 그 한마디로 한 겁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